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우리 마중 식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많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나, 또 사무엘, 사울, 다윗, 압살롬, 솔로몬, 다윗의 용사들, 수많은 사람들과 또 풍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인물에게 가장 큰 교훈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들 중에 사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택했던 왕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네. 안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것을 좀 알게 되는 사건이어서 사울의 사건이 저에게는 좀 큰 교훈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한나입니다.
네.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또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또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제가 어쩌면 제가 닮고 싶다라는 한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 상하 우리가 인물들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늘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방 나라들의 신과 다르게 이방 나라들은 죄를 지으면 떠나고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빌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또 격동시키셨다라는 번역도 있는데요. 이 문장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책은 은혜로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생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마지막 장까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네, 다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이미 한번 진노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시는 사무엘하 21장의 기근에 연결되는데요. 다윗의 통치 말기가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균열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틈타죠. 하나님은 항상 끝에서 다시 처음처럼 바로 바른 자세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시켰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컵을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양이지만 옆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이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쓰기도 하고, 또는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각도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사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충동시켰다라는 역사가의 관점으로 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목적으로 사단이 흔들어도 하나님의 원형의 계획대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감동시키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시켰는가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지만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자석처럼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우상, 마지막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꺼내놓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개수하라고 말하죠.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히브리어 파카트는 단순하게 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고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를 함께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단순히 숫자를 세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왕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행정의 문제가 아니죠. 출애굽기에는 인구를 셀 때 속전을 요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 내면에 있었던 동기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교만이라기보다는 불안 같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다윗의 죄는 교만이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마지막에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지? 내가 물러나고 내가 죽고 나서 이 왕국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도 한 것이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증받고 싶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넘겨줄까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인생의 말년은 종종 이렇게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세운 것, 그런 증거,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네, 그런데 그걸 요압이 말리네요. 요압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네, 요압은 칼의 사람입니다. 전쟁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숫자의 허망함을 알고 있습니다. 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전쟁터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요압이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듣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왕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관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네, 인구조사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리잖아요.
네, 막상 숫자를 세고 나니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기서 히브리어 표현이 나오는데 심장이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앙은 죄를 안 짓는 능력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감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 감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인 이유이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언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권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언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아멘.
세 가지 선택지 모두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워요. 이건 형벌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같은 장면입니다. 기근은 자연, 패배는 인간, 전염병은 하나님께 직접 속한 영역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이 말은 다윗의 인생의 요약이기도 하지요.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7만 명이 죽는 장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생각할 때 전 국민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옆집, 이웃집, 친구네 집, 누구든지 그 장례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원망했겠죠. 다윗은 또한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겠어요. 성경은 이 고통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의 영향을 아주 크게 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제 족하니 라는 이 문장은 사무엘하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다 몰락시키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윗이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7만 명이 죽어야 되나라고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의 책임과 권위 이런 것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우상 숭배와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타작마당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두고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곳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도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제물, 나의 마음의 귀한 중심,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신 안에 가치 없는 것들, 실패한 것들, 상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쭉정이로 날려보내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여기서 타작되는 것이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타작마당이었는데요.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삽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교만과 불안, 수치심이 타작되고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고자 땅과 소와 제물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단, 성과가 아니라 긍휼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가 훗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지우지 않으시고 그 위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매님들, 저는 사무엘하 24장에서 가장 복음적인 문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문장을 찾겠습니다. 이제 족하니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깨달으면 그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이 멈춤이 사실은 은혜이죠.
네, 심판보다 멈춤이 먼저 기억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네, 히브리어로 족하다라는 말은 라브인데요. 충분하다, 넘쳤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인간은 분노에 취해서 끝까지 족한 건 넘어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선을 그어두시는 분이십니다.
네,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네, 이 타작마당에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제물이 그 성전에 바쳐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거기에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네, 다윗의 고백이 참 절절해요.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때 다윗은 이 양 떼를 책임지지 못하는 왕의 절망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의 원인을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비춰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라고도 표현하죠.
네, 그때 선지자 갓이 찾아오잖아요.
네.
갓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갓은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말씀의 관계 안에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정말 실수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주는 친구이자 조력자이자 동행하는 우정이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해주는 갓의 선지자적인 조언,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단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을 쌓으라고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부터가 이미 용서하셨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짓도록 내어버려 두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마음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면 네가 복받을 거야, 네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영광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너를 용서하셨고 너를 복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신데 그 복을 받으러 나올 수 있겠니? 그분을 만나러 나오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이것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달려가면 이것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공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끝납니다. 왕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예배의 장면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이 오히려 가장 희망적으로 느껴지네요.
맞아요.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제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리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신약으로 열려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제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신뢰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강한지를 세며 마음의 불안을 가리고자 했던 우리의 습관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백성을 계수하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의지하려 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숨길 제도를 주지 않으시고 제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상처입은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로 응답하게 하소서. 심판보다 크신 긍휼을 믿습니다. 멈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재앙이 멈춘 곳에 제단이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 당신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배웁니다. 다윗의 잘못이 성전의 터가 되었듯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움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공로가 아니라 사랑의 진실임을 알게 하소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싸게 위로받지 않고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제 족하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없는 비교와 자책과 멈추지 않는 불안을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소서. 오늘도 제단 위에서 멈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판보다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조용히 머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상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제사장과 왕과 종과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사무엘 상하에 우리를 살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주인 되셔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 식구들의 삶에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마중 식구들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 은혜의 충만한 샘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기쁨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박주서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세은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2025년도의 이야기들도 하면서 그런 2025년에 대한 감사한 시간들을 나누는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우리 진양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시간에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듣고 기대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한계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았다고 했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제 생각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이 비슷해 보여서 더욱 마음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믿음이 없으면 믿음보다 더 큰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생각나요. 우물을 앞에 두고도 물을 떠서 마시지 않고 목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어떤 큰 믿음을 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자매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 앞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는 했지만 진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아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신 거여서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걸 부인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를 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제가 이렇게 따를 만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어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였을 것 같나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이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면서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위기감을 느끼고 비상소집을 하는 건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자, 이들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표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들은 표적의 내용,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셨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러한 표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민족의 스승이라고 자부하면서 백성들에게 성경과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은 그저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이라고 하면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즉, 이들은 자기들이 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자원이자 동력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자리 싸움에서 자기들이 밀려나는 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께 더 큰 환호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자리 싸움에서 밀려났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를 걱정하면서 비상소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말씀을 읽으니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상한 점이라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을 잘 짚어줬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다 가져가심으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기에는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 체면에 서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인데 사람들에게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찾아낸 명분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 로마 정부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별로 설득력 없게 들리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 희박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놔둘 수는 없고, 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앞으로 일어날지 말지, 아니 어쩌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을 마치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예수님께 쏠린 관심을 빼앗고 더 나아가 이걸 명분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참 악한 것 같아요.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가야바는 회의 중에 나왔던 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므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 이를 저지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그 말에 동조하면서 주동자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이 온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민족의 지도자이자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했던 말에는 가야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가야바의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걸 미리 말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악한 권세들의 계략 속에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예상 밖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식 이상의 방법으로 일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공회에서 명분상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걸로 결론이 맺어진 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특별히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시점인데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또 아픈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전환되는 순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역이 전환되는 시점 자체에 뭔가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나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협받게 된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본인이 죽을 상황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양자매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줬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지만 사꾼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나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며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사꾼 목자로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본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되었으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계속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건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로 결정하신 정확한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맞아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정치인들의 세력 싸움에서 밀려나서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죽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 때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인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는 다들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자 바로 왕이 이를 거부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때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나요?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기억해요.
맞아요. 애굽의 가장 처음 난 장자들, 궁궐에서부터 제일 밑바닥 노예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집안의 가장 처음 난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째들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당시의 장자는 그 가문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였거든요. 그 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재앙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때 이러한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나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와 문 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피자국을 보고 그 집을 건너감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한자로는 너물유, 너물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어 마땅한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돌아오는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네요.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악한 자들의 계략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다짐입니다. 세운자매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들의 앞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어떠한 악한 자들의 방해와 또 찾아온 장벽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일주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악한 자들의 계략 속에서도 반드시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순종해 죽어야 하는 길을 걸으셨다는 마음이 깊게 남았는데요. 저도 앞으로는 억울함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죽어야 하는 때를 피하지 않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세운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잔머리 글리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밥그릇 싸움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또 그것이 이제 좀 민망하니까 이제 포장하려고 다른 명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아닌데 그럼에도 나한테 좋은 것 같으니까 가고 싶고 그래서 잔머리 글리면서 하나님 이러니까 라는 명분을 찾게 되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이 말씀을 보고 난 후에는 달라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새롭게 들었고요. 예수님처럼 그 길이 죽음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분명한 거니까 믿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가는 거가 맞고 그거가 당연한 건데 그것으로부터 두려워하거나 잔머리 글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음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믿음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러한 차이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살기 위한 길이 아닌 살려낼 수 있는 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